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온 주요 과학기사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속 과학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자살할 가능성이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커피를 두세 잔씩 마시는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0% 정도 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에 가짜 기억을 심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연구진은 광섬유와 레이저를 이용해서 뒤 뇌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가짜 기억을 심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세계 시장에서 팔린 똑똑한 손전화 스마트폰 석대 가운데 한 대가 한국 삼성전자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삼성 스마트폰은 2위인 미국 애플사 제품보다 2배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돌고래가 휘파람 소리로 소통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연구진은 인간이 자기 이름 듣고 응답하듯이 돌고래들이 특정 휘파람 소리 신호에 따라 행동한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인삼이 암 환자와 암 생존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극심한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데브라 바튼 박사는 피로가 전혀 없는 경우를 100점으로 설정했을 때 평균 40점 정도를 보이던 암 환자에게 인삼 보충제를 두 달간 투여한 결과 20점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과학 조원이었습니다.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태양풍은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보통 바람이 아니라 양성자나 전자 같은 미립자가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바람이죠. 그래서 이 태양풍은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곧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해서 지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이성은 기자가 전합니다.
태양풍이 나오는 모습은 그저 태양에 있는 흑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콜로라도주 볼도에 있는 미 국립대기연구센터의 마이클 월트버거 같은 과학자들은 이를 CME, 즉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부릅니다.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처음 태양을 볼 수 있을 때부터 태양이 변하는 모습을 눈여겨봤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때부터 흑점의 수와 위치를 추적했으니까 우리는 태양 흑점에 대한 수백 년 동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월트버거 씨는 태양 활동 주기를 추적해 궁극적으로 나쁜 우주 기상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월트버거 씨는 최악의 태양풍이 1859년에 지구를 덮쳤다고 설명했는데요.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이 당시 발생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말합니다.
캐링턴의 기록을 보면 태양에서 나오는 폭풍이 너무 밝아서 당시 맨눈으로도 태양풍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발생한 태양풍은 전 세계 전신체계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1859년에 발생한 태양풍만큼 강력하지 않았어도 역사를 돌아보면 태양풍이 전력을 끊거나 전화통화와 라디오 방송을 방해하고 소형 위성의 기능을 정지시킨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국 로이드 보험사가 보고서를 내고 강력한 태양풍이 곧 발생한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저자 닐 스미스 씨는 이 태양풍이 기존 전력 체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잘못하면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1년이나 최악의 경우 2년 동안 전기 없이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으로 6천억 달러에서 2조 6천억 달러의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죠.
보고서는 전력망이나 위성, 항공기 통신, 우주인, 그리고 송유관이 모두 우주 기상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지질학적 특성과 오래된 사회 기반 시설 때문에 특히 북미 지역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는군요.
우리 연구로는 태양풍의 한 종류인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면 북미 지역에서 수많은 변압기가 작동을 멈추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유럽에서도 발생할 것입니다.
태양풍의 하나인 코로나 질량 방출은 시속 300만 킬로미터에서 500만 킬로미터에 달해서 지구에 이틀도 안 돼서 당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은 우주기상 관측자에게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월트버거 씨는 태양풍이 언제 어디에 피해를 줄지 예측하는 작업이 아주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영국 로이드 보험사의 닐 스미스 씨는 거대한 태양풍이 지구를 덮치기 전에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태양풍이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이제 막 알린 셈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각 나라 정부와 에너지 회사들이 협력해서 이에 대비하는 거죠. 이 태양풍 문제는 어느 한 주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규모의 경제적인 재앙과 사회 혼란을 막으려면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만월 기간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 이런 불평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성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찬 카유엔 씨는 스위스 바젤대학 정신의학과에서 수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카유엔 씨는 수면 클리닉에서 상담받은 33명의 뇌활동을 포함한 수면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카유엔 씨는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 대상자들이 만월 시기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사실을 연구진이 발견했다고 설명합니다.
Around full moon, people had less deep sleep.
만월 기간에는 사람들이 깊은 잠을 못 잤습니다. 이 기간에는 잠드는 데 30분이 더 걸렸고요. 잠도 20분 정도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수면은 24시간 작동하는 체내 시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물학적 리듬으로도 불리는 이 체내 시계는 자고 깨는 것과 식욕을 통제하는 뇌 분비물로 작동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체내 시계는 빛과 어둠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카요엔 씨는 만월 기간에 수면을 돕는 뇌 분비물인 멜라토닌이 연구 대상자들의 몸에서 적게 분비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설명합니다.
There is darkness outside and our body has to adapt.
어두워지면 인체는 어둠에 적응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자는 거죠. 그런데 만월 기간에는요, 잠을 준비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밖에 어두워도 적게 나옵니다.
카요엔 씨는 이런 현상이 현재 살고 있는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인간의 재생산과 여러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re is evidence that these two clocks talk to each other.
그러니까 인체 안에는 두 개 시계가 작동하는 셈입니다. 두 시계는 분명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전통적인 체내 시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월 기간에 작동하는 체내 시계는 여전히 잘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카유엔 씨는 만일 만월 기간에 작동하는 체내 시계가 존재한다면 이 체내 시계라는 것이 인간의 인지 능력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이성은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원리를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먼저 관련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음악이 정서적인 효과에는 도움을 주겠지만은
그 이유는 음악과 개개인의 감정 교감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네, 요즘에는 음악을 심리치료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슬픈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와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슬픈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도쿄예술대학교, 그리고 이화학연구소사나 뇌과학연구소 등 3개 기관 소속 연구진이 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슬픔은 실제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예술을 통해 체험하는 슬픔은 가상체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길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연구진은 일상생활과의 연관성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일상에서는 실제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때 슬픈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슬픔은 직접적인 위험이나 위협을 주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슬픔 같은 불쾌한 감정마저도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을 토대로 연구진은 일상에서 불쾌한 감정을 자주 겪는다면 오히려 슬픈 음악을 들으라라고 권했는데요.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픈 음악을 즐겨 듣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네, 오늘은 슬픈 음악이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가장 완벽한 문학 형식으로 비극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통해 격정을 씻어내는 진지하고 완결된 행위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비극을 감상하면 처음에는 기분이 처지고 뒤에는 눈물이 흐르다가 마지막에는 카타르시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슬픈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일본 연구진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을 증명해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